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와서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거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짓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그러하니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려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먼저 20절부터 21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할 수 있겠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바리새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말할 것도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다는 말이지만 실제로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단지 내 마음의 문제보다도 오히려 너희 가운데 있다 하는 말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개개인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그보다 이 성경은 너희 가운데 있다는 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막 우리를 향해 이쪽, 저쪽으로 와서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저기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묻는, 내게 그렇게 묻는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또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가까이 우리 손에 닿을 만큼 가능한 범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새삼스럽게 제가 이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께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말합니다.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던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헤롯에 의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요한에게 알려주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된다. 지금 예수를 통해서 지금 이 일이 여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역사적인 것입니다. 현실적인 것입니다. 현재적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곳에 있다. 저 멀리 있다. 다음이 온다.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바로 너희 가운데 여기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변화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통해 결단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들 가운데 현재 실현되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는 질문 속에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대부분 저 먼 미래로 생각했던 거죠. 우리가 말하면 죽어서 갈 어떤 장소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너희 가까이 너희 가운데 너희가 손에 잡을 만한 곳에 이미 임했다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미 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자꾸만 다른 곳에 찾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현재적이고 현실적인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 비판자들 가운데 특별히 가장 강렬한 비판자인 니체는 그의 글, 책에 끊임없이 기독교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가 비난하는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는 현실에 대한 증오, 언제나 우리에게 붙잡을 수 없는 것에 대한 도피, 그리고 뭔가 영원한 것을 통해서 우리로 현재에 있는 것들을 무시하는 것. 그는 말합니다. 현실에 대한 본능적인 증오감, 고통과 자극에 대한 극단적인 감수성, 그리고 천국이라는 마음 상태, 그것은 지상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죽음을 설교하는 자들이 있고 이제 우리는 이 대지를 생의 작별을 고하고 떠나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에 가면 살아있는 자는 바보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유명한 책 자라투스트라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설교를 드려야 하는 자들 아무래도 좋다. 그런 자들은 저편의 세계로 서둘러 떠나버리기만 하면 된다. 하여튼 그에게는 기독교는 현실, 현재, 실제적인 것, 이런 것을 무시하는 종교로 이해합니다. 1920년대 우리나라의 그 일제시대에 일어났던 여러 일들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에 대한 일제에 대한 그 저항운동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홍범도 장군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 한국 역사에서 사회주의 계열의 사람들이 그 독립운동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 역사적인 그런 사실들이죠. 그런 가운데 그 당시 개벽이라는 이제 잡지가 있었는데 이 잡지 1925년 11월 호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근본 그들은 말합니다. 조선 반기독교 운동을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기독교를 왜 우리가 반대해야 하냐면 기독교는 끝없이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무시하게 하고 그리고 나라의 독립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 없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종교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신자 중에서 확실히 세 갈래가 있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것을 믿기만 하면 살아서는 조선 사람으로 자유를 찾고 죽어서는 천당 생활에 영원한 복락을 누리리라는 그것을 아무 비판도 회의도 없이 그저 믿기만 하는 편인 사람이 있고 사후에 천당을 분별 없이 말하고 그걸 통해서 민족과 사회를 살리는 일들은 관심 없어 하는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서 그게 개복이라는 이 잡지에는 그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역사상 기독교가 현실과 현재에 대해서 무시하고 관심 없어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이 한국의 이 찬송가는 굉장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찬송가가 언제나 가다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하다가 뭐 한 1, 2, 3절부터 4절까지 가면 반드시 내세의 얘기로 끝나버려.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이 세상 떠날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요단강을 건널 때 겁이 없게 하시고. 물론 제가 꼭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제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도 분리하고 그것이 마치 다른 것이냐 말하는 이런 기독교의 현실. 오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그렇게 늘 이해해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란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며 변화받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그 현실,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함께 모인 교회 공동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앞서 본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들요, 말 못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말을 하게 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끗함을 받고 우리의 말하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걸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현재에 대한 관심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끝없는 중요한 관심입니다.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과거는 과거와 미래는 꿈이고 현재만이 실재한다. 현재에 집중하라. 오직 현재 속에서 우리는 영원을 인식한다. 지금 이 순간에 하고 있는 일 외에 중요한 것은 없다. 바로 시간.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삶이 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그것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염라대왕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시오.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었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시오. 그래서 모두 다 손을 댔답니다. 다시 이분이 물었습니다. 지금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 몇 사람이 손들었을까요? 그 질문, 에릭 헤스라는 사람이 천국보다 좋은 것이라는 짧은 시입니다. 지금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이 몇 사람이 손들었을까 하고 이 시는 끝냅니다. 사실 지금 천국에 가니까 그럼 죽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만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시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서양이나 동양이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하면 언제나 우리는 종말의 어떤 것들을 마치 우리가 죽음의 어떤 순간을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은 우리 이미 천국 들어가서 천국에 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시대라는 거죠. 아무튼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첫 번째 기억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이 답을 끝내지 않고 여기 보면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아까 읽은 것처럼 인자의 날 하루는 이게 뭡니까? 인자도 자기 날에 일하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종말적인 임재입니다. 이건 그냥 우리에게 임하는 이러저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날에 하루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날입니다. 23절부터 24절에 있는 것처럼 번개가 하늘에서 이쪽 아래 번쩍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 임하는 것이지만 그 나라는 종말의 때에 완성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면서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고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함을 말씀합니다. 이건 그렇게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분은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가 지금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고 우리도 그분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그분과 함께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리트라는 사람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들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실 때 그분이 언젠가 영광 가운데 오실 때 그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의 왕이 되어 찬란한 모습으로 세상을 놀래주리라. 그들은 다스릴 것이요 그분과 함께 승리할 것이며 하늘을 찬란한 등불로 장식하게 되리라. 그때 우리는 기쁨을 맛보게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역사가 하나하나 흘러서 어떤 것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종말적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 이 현재가 변화되고 발전하고 진보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새로워지고 더욱더 건강해지기를 노력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으로 그분이 인자의 날 하루가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사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이루어지는 현실을 하나님 나라와 혼동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 나라는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6절부터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방주의 때도 그렇게 된데 우리가 그때까지 사람들은 그 날을 알지 못하고 모두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무런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왜 현재와 종말의 얘기를 같이 말씀하실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교회가 바뀌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재의 의미를 갖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렇습니다. 옮겨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놓으리라. 하느님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가 또한 종말적으로 임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이란.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그 이미와 아직이란 이 두 시간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이 찬송가 9장 4절에 있는 말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에 있대어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원에 오늘도 이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미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미와 아직 이 두 가지가 언제나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있는 여러 일들, 우리가 만나는 일들, 우리에 부딪히는 현실이 하나님의 나라의 뜻임을 기억하고 그 일에 성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삶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늘 기억해야 할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통치에 대한 갈망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오늘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언제 임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생각한 사람들은 언제나 이 두 가지를 늘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25절부터 바꿈 읽은 30절처럼 우리는 언제나 그러한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깨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역시도 이 성경도 많이 설명해야 할 것이지만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나만 드리죠. 그 스토브이니션 그 톰 아저씨 오두막이라는 책을 보면 재밌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 당시 그곳에 있는 이 그 아주 그 훌륭한 분 석인 이런 얘기를 하죠. 그분은 이승에서 아주 하잘 것 없는 사람을 그분의 왕국에서 만났네. 그분을 믿게. 이곳에서 자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분은 앞으로 모든 일을 제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세. 제가 이제 짧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은 어떻게 보면 흑인 노예의 삶에 대해서 그냥 그것을 이 저승, 다시 말하면 우리의 다음 세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현재의 일들을 하잘 것 없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이런 말이 자기 만족에 빠진 어떤 설교자의 입에서 나온 것이란다면 이것이 많이 이 형식적으로 위로하는 그런 문구였다면 그 말씀은 별 효과를 가지지 못했을 것이야.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과 인간의 대의를 위해서 날마다 벌금과 투옥을 감수하고 싸우는 사람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는 묵직한 무게가 덮이셨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현재의 당의 도망한 노예에게 말합니다. 현재의 자네가 지금 겪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너무 절망하지 말고 굳건히 견디며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은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의 마음속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은 언제나 그렇게 말하면서 노예의 해방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벌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종말을 믿는다는 것은 언제나 현재의 자기 앞에 있는 구체적인 과제 그 일 하나하나에 자기 자신을 드리며 사랑하며 또 애쓰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종말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언제나 현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심판대 아래 선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더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하죠. 정념이 우리를 해치지 않도록 목숨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도록 아는 것처럼 행동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는 것처럼 산다는 것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정념과 이런 욕망과 우리의 여러 가지 어떤 것들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은 그런 종말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을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경 가운데 31절부터 37절에 있는 것 짧게 생각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가운데 32절에 롯의 처를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누가는 롯의 처를 갑자기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6절까지 읽어보면 롯의 처가 등장한 장면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롯의 처는 창세기 19장 20절에 소돔을 도마 털철하다가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고 나다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자기가 떠나온 그곳, 그가 살던 것에 대한 그런 염원, 그런 거죠. 롯의 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지는 롯의 창세기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31절부터 계속 읽어보면 결국 집안에 있는 물건, 마태복음 24장 17절에는 그 위기의 순간에 세간을 관심 기울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날이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였는데 마치 롯의 아내처럼 세간, 자신의 물질에 대한 관심을 말하죠. 31절, 36절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누가에서 등장했는지는 우리는 누가가 얼마나 물질의 문제를 깊이 다루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앞에 본 누가복음 16장에서 길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12장에도 탐욕을 버리라는 경고의 말씀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이 성경에도 그렇죠. 종말의 때에 우리를 가장 하나님께 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뭐냐면 롯의 처에 대한 경고이죠.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의 길이라고 말할 때 그 길 대신에 우리는 우리의 세간,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에 대한 관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단테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미친 듯 재산을 모은 자는 재산을 잃을 때가 되면 오로지 재산만 생각하며 울부짖고 괴로워한다. 오늘 예수님이 종말의 때 얘기하면서 왜 롯의 처에 얘기를 했을까? 결국 그것은 바로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든 종말의 때 하나님의 나라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가로막는 일 하나가 롯의 처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는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롯의 처가 그토록 관심 기울이는 이 세간에 대한 관심이 압도적이고 아마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가로막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네프는 이런 시를 암겼습니다. 나그네처럼 살아라. 자유롭게 빈손으로 많이 모으고 쌓고 거래하는 것은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할 따름이니 많은 것을 바라는 자는 지고 가다 쓰러지리니 우리는 버리고 가리라. 작은 것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꼭 필요한 것만 쓰리라. 재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신 것이지 축적을 위해 주은 것이 아니.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만나를 받았지만 그 만나를 저장하고 그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 때 다음 날엔 만나가 썩고 말았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들은 그 재물에서 자유로워야 하는 것이죠. 재물은 그런 의미에서 우상숭배며 하나님 나라를 가장 가로막는 것입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면서도 역시 누가복음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길이죠. 우리 항상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 무엇인지를 실제의 삶을 통해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또 평화롭게 인도하는 주님의 부름이 되리라 믿습니다.